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는 UN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호주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고 한결같다면서 이들은 난민 수용소로 가야지 결코 호주에 정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도 어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 어제 호주가 난민 수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성명에서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과 도서국 나우루 공화국에 수용된 난민 가운데 호주에 가까운 가족이 있는 난민들을 호주가 수용하겠다는 양해가 있었지만 호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오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정정 협정 체결일인 27일 전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열흘 가까이 한반도 동해 먼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잠수함의 활동이 해상훈련의 하나로 보이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정보 수집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전국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위의 설립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국민들에게 총파업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개헌위에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상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기구로 개헌위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 오늘 30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야당들은 개헌위에 반대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약 100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대러시아 제재가 유럽연합 내 에너지 기업들의 영향을 줄 경우 미국에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EU는 필요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 미 의회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 중인 제재안은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 외 자본이 포함된 에너지 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관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오늘 다시 연방의회에서 증언합니다. 쿠슈너 고문은 어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데 이어 오늘은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두 청문회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쿠슈너 고문은 어제 상원 청문회를 마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러시아와 내통한 적이 없고 러시아 측과 부적절하게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쿠슈너 고문은 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와 폴 매너포트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형 트레일러에 태우고 가다 이들 가운데 10명을 숨지게 한 운전사가 어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운전사 제임스 브래들리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 씨는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가 몰던 대형 트럭 안에서는 시신 8구와 중태에 빠진 사람들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트레일러 안에는 약 100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지폐와 동전, 또 신분증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명함 등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워진 지갑은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분실의 위험도 높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똑똑한 손전화기에 이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손전화기 하나로 결제부터 신분 확인까지 가능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손전화기도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사람의 몸 안에 반도체 칩을 이식해 이 모든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이 미국의 한 기업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이 정보통신 기업은 자사 직원들 가운데 자원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생체 이식용 정보 인식 칩을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이식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회사 출입과 컴퓨터 접속, 또 회사 식당 식사 결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이 기술이 앞으로 보편화될 것이고 일종의 여권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영화 속 기술이 현실화되는 것이 두렵고 꺼림칙하다는 반응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북한은 밤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31도, 신의주 20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2도, 함흥 18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드류 골드의 노래입니다. That's why I love you.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I'm a robin sitting in a tree singing for you darling endlessly. Inspiration's got a hold on me and I don't want to be set free. It's the smile on your face. It's your style and
That's why I lov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 당국이 외부 세력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경고했습니다. 이 한반도 인근 서해와 가까운 동중국 해역에서는 미군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동시에 접근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태도가 더 강경해지고 있는 모습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학 스캔들과 관련한 의회 증언 이틀째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요.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군사력 시범을 준비하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외부 세력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고 군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금 필리핀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수도 마닐라에서 알란 피터 카테야노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지역 세력들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외부자들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한 왕 부장은 아세안과 중국이 연합해서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왕 부장이 말한 외부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 왕 부장이 오늘 회견에서 언급한 외부자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ABS, CBN 뉴스를 비롯한 필리핀 현지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중국과의 외교 안보 대화에서 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요. 또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을 부정하고 남중국해 일대가 국제 수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 해군 함정을 현지에 파견해서 통행하도록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외교 책임자가 왜 필리핀까지 가서 미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하게 됐을까요?
예, 아세안과 중국이 연합해서 이 외부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왕 부장의 말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모든 해역을 포함하는 면적의 선을 그은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설정해서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바다에 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같은 나라들과 분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모두 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소속인데요. 이 아세안 핵심 국가이자 남중국해 분쟁 주요 당사국인 필리핀에 가서 이 외부 간섭 없이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왕 부장이 주장한 겁니다.
네. 자, 그럼 남중국해 분쟁 주요 당사국인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주목할 만한 논의가 있었나요?
예, 이 필리핀 당국이 연내에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작업을 벌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닐라 회담에서 알란 카테야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 남중국해 주요 해역에서 중국과 함께 이 합작 투자 형태로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제안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이 필리핀 측의 이런 제안에 중국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예, 필리핀 측의 남중국해 자원 공동 개발 제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미 지난 1986년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코라선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공동 개발을 이미 제안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덩샤오핑의 31년 전 제안으로 구체화한 선의가 결실을 보고 두 나라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결정이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후속 실무 논의를 왕 부장이 희망했습니다.
네. 자, 양측이 모두 이 남중국해 공동 개발 계획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 조만간 진행되겠군요.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상설 중재 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국이어서 오늘 양국 외교장관들이 이 정도로 뜻을 모은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남중국해에서 자원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중국과 공동 사업을 벌이는 것은 남중국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필리핀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필리핀 내부의 반발은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를 근거로 이 필리핀 대법원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공동개발이 영토와 영공, 영해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한 필리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필리핀과의 대화와는 별도로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네, 중국이 지난 주말에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에서는 시사군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섬에 최신식 영화관을 개관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형 문화기업인 하이난 미디어 그룹이 거액을 투자해서 이른바 4K 초고화질 디지털 상영기와 3차원 구현 설비를 갖춘 영화관을 이곳에 일요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주둔 인민해방군 장병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 한 차례씩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남중국해에는 무인도나 인공섬이 대부분인데요. 최신식 영화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남중국해 안에 있는 지형들은 대부분 작은 암초들이 모인 것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중국이 군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만든 인공섬이 대부분인데요. 이 가운데서 비교적 면적이 넓은 우디섬에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 산샤라는 공식 행정구역을 선포하고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야 주변 바다를 영해로 주장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건데요. 지금은 주둔 병력과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인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이 이곳 우디섬에 상주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하이난과 우디섬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중국해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동중국해에서는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다고요.
예, 이 동중국해 북쪽 해역, 한반도 서해와 가까운 국제 공역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에 90m까지 접근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어제 밝힌 데 따르면 전날 이곳을 비행하던 미 해군 EP-3 정찰기에 무장한 중국 J-10 전투기 두 대가 동시에 접근해서 진로를 방해했는데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찰기가 진로를 바꾸자 중국 전투기들은 곧 현장을 떠났습니다.
예, 자, 두 나라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 측이 설명을 내놨나요?
예, 중국 측은 이 공역에서 진행된 미군의 정찰 활동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루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이 오랫동안 중국 연해 지역에서 정찰 활동을 펴왔고 중국의 해상 안전을 위협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활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방부 측은 공역에서 진행된 통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중국 전투기가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역에서 활동 중인 미군기에 중국 전투기가 접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 해군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따라붙어서 근접 비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중국 측은 미군의 정찰 활동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군요.
네, 어제 일본 중의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이 사학 추문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야당의 요구로 국회가 폐회 중에 모인 것이어서 사실상 이 아베 총리와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이 청문회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전면 부인한 의혹 어떤 것들입니까?
예,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꼽으면요. 이 아베 총리가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교육기관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총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같은 특혜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과 문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달 초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하면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친구와 관련된 사학재단이 수의학부 신설 신청을 낸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그동안 해명해왔는데요. 어제 의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이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말을 바꾸면서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아베 총리가 집권 후에 최대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보수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오늘 공개한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추문 전까지 내년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해서 일본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요. 이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이전 조사에서는 줄곧 압도적인 1위를 지키면서 마땅한 경쟁자가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아베 총리를 누르고 이 총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 사람은 누군가요?
예,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이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왔던 인물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20.4%를 얻어서 19.7%를 기록한 아베 총리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농림부 회장, 그리고 가장 유력한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그리고 영토 문제와 과거사 등에 대해서 이딴 대외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이 3위부터 5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군사력 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다음 달 1일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인데요. 실전을 가정한 이 대규모 워게임을 공개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중국군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 보통 창군 기념 행사라고 하면 이 군인들이 발맞춰서 시가지를 행진하는 군사 퍼레이드나 또 지휘관이 무게차를 타고 병사들을 살피는 사열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이 워게임이라고 하면은 일반의 열병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중국 정부가 가장 최근에 개최한 대규모 이 열병식은 지난 2015년 9월 이 베이징 텐안먼에서 진행된 승전 70주년 행사였는데요. 이때 진행된 것이 바로 그 전통적인 이 인민해방군 병력과 장비가 줄 맞춰서 행진하면서 예포 등을 발사하는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이 창군 90주년 기념 행사는 이 같은 전통적 형식을 탈피해서 육군과 공군이 훈련장에 모여서 실전 화력 시범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최신 무기도 대대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라고요?
네,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간간이 알려진 젠 20 스텔스기 편대를 비롯한 중국군 최신 장비와 무기들이 오는 1일 행사에서 처음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이버 전쟁 관련 기술과 이 전자전을 위한 전자파 방해 기술 등을 적용한 첨단 워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중국어권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행사를 주관한다고요?
예, 그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이 워게임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다 내부 훈련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행사를 직접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고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상원이 오늘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연방의회와 백악관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또 올해 미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더딘 속도를 보였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미국인들의 눈과 귀는 상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운명을 정할 첫 단계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이 오늘 오후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이 절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50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이 법안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해서 법안 논의가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절차 투표에 붙이는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이 절차 투표를 실시하는 건데 그게 과연 어떤 법안에 대한 논의인지 아직 확실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가 될지 아니면 2년 유예를 두고 오바마케어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여름휴가도 미뤄야 한다면서 이 법안 처리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투표 전날인 어제 이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을 만난 뒤 다시 한번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똑같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enate is very close to the votes it needs to pass a replacement. The problem is we have zero.
네.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하는데 매우 근접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방해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공화당이 7년 동안이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해왔다면서 공화당은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게 정식 표결이 아니라 절차 투표이긴 합니다만 오늘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통과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공화당 대 민주당 상원 의석 비율이 52석 대 48석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3명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되지 못하는데요. 이 수잔 콜린스 의원이 어제 이 절차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의원이 두 사람 더 나오면 이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법안이 사장되는 겁니다. 한편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오늘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맥케인 의원은 지난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바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의원인데요. 지난주에 암 판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혈전 제거 수술을 받다가 악성 뇌암에 걸린 걸 알게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건강보험 개혁 법안과 국방 수권 법안, 이란 제재 법안 등 여러 중요한 법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온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 맥케인 의원이 투병 중에도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찬성파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오늘 절차 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존 튠 의원은 지난 일요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표결은 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오늘은 하원을 방문하죠?
그렇습니다. 역시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 의원들과 만납니다. 쿠시너 고문은 어제 청문회가 끝난 뒤 드물게 기자들 앞에서 말을 했는데요. 러시아와 내통한 일이 없고 트럼프 선거 캠프의 인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슈노 고문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세르게이 키슬약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국영은행장 또 러시아 변호사 등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쿠슈노 고문만이 아닌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역시 이 러시아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션스 장관이 사방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어제 세션스 의원에게 세션스 장관에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현직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해 세션스 장관이 키슬약 당시 주미 대사와 만나 대선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이 세션스 장관이 해온 말과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미 정보당국이 키슬약 당시 대사가 모스크바에 보고하는 내용을 감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세션스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는 다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앞서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대사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캠프 자문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사위원회가 세션스 장관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이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장 측은 이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 법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그때 가서 이 세션스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이 VOA에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문제로 의회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일 이 세션스 장관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이 세션스 장관이 취임 직후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줄 알았으면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이 사면 초과에 몰린 법무장관이 왜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러시아 관계를 들여다보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은 대통령의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법무장관으로 일하는 것은 영광이라면서 적절한 한 계속 일하겠다고 지난주에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해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몇 시간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선거운동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장관이 왜 이를 조사하지 않느냐, 또 세션스 장관은 개인 이메일 문제 등 클린턴 후보의 범죄에 대해 매우 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면서 세션스 장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신 비싼 대학 등록금은 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미국 대학 등록금을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올 상반기 미국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률이 1.9%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물가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난 1990년에서 작년까지 이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평균 6%로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둔화된 겁니다. 당시에는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매년 160% 이상 상승하면서 생활비를 포함해 학비가 $27,50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학 등록금이 주춤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우선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미국 내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숫자가 30% 이상 증가해서 4,70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생의 비율은 2010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4% 이상 떨어졌는데요. 경제가 되살아나고 또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자, 학생들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기도 했다고요?
네, 이 미국의 또 출생률이 낮아졌고요. 또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교육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숫자가 18%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7년 사이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단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간 이어진 미국의 경제와 또 인구의 변화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친 거군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의회가 지난 2008년 이후 학자금 용자 한도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은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학자금 지원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늘지 않자 대학들 역시 학비를 인상하는 데 제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학의 등록금 인상 속도가 느려져도 학자금 융자는 여전히 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 기업인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0살 이하 젊은이들 가운데 40% 가까이가 비싼 대학 등록금이 부담돼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밝혔고요.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 역시 비슷했습니다. 미국인의 학자금 융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4,400만 명의 미국인이 총 1조 3천억 달러의 이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버지니아 주민들은 담배 농사가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땅 문제, 일꾼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유,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1719년 네덜란드 배한 척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들어섰습니다. 흑인들은 고향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돼 선장에게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 갈 곳이 없으니 노예로 부리기에 안성맞춤이란 말이지.
1750년에는 버지니아에는 다른 인종보다 흑인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예 제도가 시작된 건 지금부터 약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노예 제도가 시작됐고요. 상업과 공업 같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예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노예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도망가는 노예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두 주인 마음대로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힘 좋은 노예를 구해오셨습니까? 갑자기 노예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우리 집 두 배는 되겠구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급하게 구해오다 보니까 노예들이 하나같이 말귀를 통 못 알아들어서 아휴, 답답해 죽겠어요. 그 집 노예들은 이제 말도 척척 알아듣고 읽고 쓸 줄 아는 노예도 있다던데 부럽습니다.
노예가 쓸만 해봤자 뭐 그 별거 있겠습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저 밥 덜 축내고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놈이 장땡이지요.
약 12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러시아나 다른 유럽 지역 사람들을 노예로 썼는데 1300년이 되면서 러시아 출신 노예는 대부분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아랍인들이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노예로 부리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판 거죠.
오늘부터 부엌에서 일할 새로운 노예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노예를 한번 보시죠. 원래 일하던 아이는 제가 아끼는 그릇에 흠집을 냈기에 매질을 좀 했더니 글쎄 며칠 앓다가 죽어버렸지 뭡니까? 노예는 또 구하면 됐지만 소중한 그릇에 흠집이 나서 제가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1500년대가 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토착 인디언들을 대규모 농장이나 광산에서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디언들이 유럽인들이 퍼뜨린 질병과 열악한 대우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남쪽 식민지들은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농업은 규모가 커서 노예들의 노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대농장에서 목화나 담배 같은 작물들을 재배했습니다.
플랜테이션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마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랜테이션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건물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건물, 가축을 기르는 축사나 농작물을 저장하고 말리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연기로 그을리는 건물과 물건을 영국에 실어가기 위해 배를 대는 강가의 시설도 있었습니다.
대농장 주인들은 대부분 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규모 저택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농토를 차지하며 농장의 수입을 관리했고 노예와 농장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농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주 역시 농장 주인이 책임졌습니다.
남부 식민지에서 제정된 법들은 노예들의 결혼이나 재산 소유, 자유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글을 읽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죠. 하지만 어떤 주인들은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고 일을 잘하면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인님, 저 같은 검둥이 노예가 글은 배워서 어디에 쓰라고 책을 읽으라는 겁니까? 빨리 바닥 청소를 끝내고 농장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농장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단다.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는 많지만 너처럼 믿을 만한 신부름꾼은 구하기가 쉽지 않구나. 네가 글을 익히고 나면 일한 만큼 돈으로 줄 테니 일하는 데 필요한 글부터 하나씩 배우도록 해라.
주인님, 고맙습니다.
어떤 주인들은 노예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했지만 어떤 주인들은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라면 매질을 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큰 죄를 지은 노예들은 죽이거나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을 좀 더 빨리 하거라.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게으름 피우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어서 서둘러 일을 끝내거라.
대규모 플랜테이션은 노예를 200명까지 소유했습니다. 노예들은 시장에 내다 팔 식재료와 농장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기르고 고기와 우유를 얻기 위해 가축도 길렀습니다.
노예들은 밖에서 일하는 노예와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로 나뉘어졌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예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진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노예가 머무는 곳은 주인들의 대저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가구는커녕 난방시설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고 5명이나 10명 정도가 한 방에서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뷰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ink on one's feet. Think on one's feet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think on one's fee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모양입니다. 알리스가 제이슨에게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취직 축하해. 일은 어때? 라고 묻자 제이슨은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좋아. 항상 판단이 빨라야 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알리스도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맞아. 좋은 영업사원은 스스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해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think on one's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Today's phrase is think. T-H-I-N-K. Think on, O-N, on, one's, O-N-E apostrophe S, one's feet. F-E-E-T, feet. Think on one's feet.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you are adjusting quickly to changes and making fast decisions. So if you think on your feet, you are able to think, reason, and react quickly and well. Think on one's feet를 직역하면 일어서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결정이나 반응이 빠르거나 급하게 벌어지는 일도 잘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제이슨에게 새 직장이 어떠냐고 묻자 제이슨은 영업사원으로서 항상 판단이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라고요. 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즉각 결정과 대응을 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hink on one's fee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Samantha really thinks on her feet well. 라는 문장은 Samantha는 어떤 상황에도 잘 대처한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Let's review. If you think on your feet, you are able to think, reason, and react quickly and well. Think on one's feet. Think on my feet. Think on your feet. Think on one's fee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해리 스타일스가 부른 Sign of the Time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the final show. I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You can't bribe the door on your way to the sky. You look pretty good down here, but you ain't really good.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 from the bullet? The bullet.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 from the bullet? The bullet. Just stop your crying, it'll be alrigh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9년 7월 25일 오늘. A policy which not only will help end the war in Vietnam, but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our program to prevent future Vietnam.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정책인 이 닉슨 독트린의 요지는 자국의 방어는 자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앞으로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더 이상 베트남 전쟁처럼 아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닉슨은 미국은 동맹국의 자유와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해구사는 제공하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힙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어 이듬해 2월 국회에 보낸 외교 백서를 통해 닉슨 독트린을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이후 미국 역대 정권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78년 7월 25일 오늘.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시험관 아기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킨 뒤 여자의 자궁 안에서 자라게 해 태어나는 아기를 말합니다. 루이스 브라운의 부모는 9년 동안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의 선구자인 패트릭 스텝토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스텝토 박사팀은 1977년 이들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속에서 수정시킨 뒤 이 수정란을 산모인 레슬리의 자궁에 착상시켜 성공한 것입니다. 루이스 브라운은 분만 예정일을 3주 앞두고 제왕절개를 통해 1978년 오늘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기의 몸무게는 2.6kg으로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유럽에 생중계된 그의 탄생으로 12년 동안 100여 차례 실패를 거듭한 시험관 아기 시술은 신기원을 이룩합니다. 한국에서는 7년 뒤인 1985년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